안녕하세요. EBS FM 니하오 차이나 DJ 박희순
DJ 이승희입니다. 니하오.
TV의 유혹, 다른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의 유혹을 뿌리치고 토요일 오전 10시에도 니차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랑이 듬뿍 담긴 사연으로 니하오 차이나 따뜻하게 훈훈하게 문을 열게요.
청취자 박진혜님 지인의 소개로 EBS 회원 가입하고 오늘 처음으로 니어차이나 들어요. 박희수님이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시는지 몰랐네요. 새삼 놀랐어요. 앞으로 채널 고정해서 즐겨 애청할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2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특강해도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요, 청취자 송영호님께서 이번 주말도 니하오 차이나와 함께해요. 희순 씨 중국어 발음이 좋아요. 이렇게 멋있는 희순 씨를 개콘에서 무생긴 컨셉으로 다 망가뜨렸군요.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뭐 제 생일인가봐요.
네. 개 탔어요.
밖에서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니하오 차이나, 네, 항상 여러분이 있기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들으니까요, 따뜻한 곰탕 한 그릇 먹은 것처럼 정말 따뜻하네요.
네.
저희도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 토요일 오전 10시 니하오 채널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그럼 첫 곡 엑소가 부르는 으르렁 듣고 본격적으로 니하오 채널 시작해볼게요. 따지에 따지에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오늘도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전해주기 위해 상하이와 홍콩에서 두 분 준비하고 계시죠?
먼저 상하이 연결해볼게요.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씨.
알파고가 들려주는 중국 소식, 여기는 중국 상하이 최진영입니다.
네, 진영씨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사람은 바로 택배 기사님이죠. 그런데 택배요라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현관 앞에 7살 꼬마 택배 소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 꼬마가 왜 어린 나이에 택배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13억 중국인들을 울린 7살 택배 소년의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했는데 저는 뭐 모른 척하고 잠자코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얼마 전 중국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동영상 속에는 7살 꼬마가 택배 물품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사무실에서 택배 물건을 분류하고 화물차에 택배를 싣고 직접 배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택배 일이라는 게 어른도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7살 꼬마가 택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꼬마의 이름은 리창장. 산동공업도시인 자오장시에서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가출을 하고 아버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좋은 오랜 친구인 옌스팡 씨를 따라 칭따오로 오게 되었는데 택배기사로 일하기엔 옌 씨가 매일 야근을 하면서 한 달에 3천여 건의 택배를 처리해야만 4천위안, 약 66만가량의 돈을 벌 수가 있어서 이군은 바쁜 옌 씨를 자연스럽게 돕게 되었습니다. 직접 배달에도 나서 택배 사무실에서 가까운 주택지역은 하루 30여 건의 물품을 배달하기도 했고요.
아니 정말 7살... 친구가 택배 일을 돕는다. 이 친구 지금 학교를 좀 다닐 나이인 것 같은데 혹시나 학교도 못 다니고 일만 한 건 아닌지 좀 궁금해요.
장시성에서 태어난 리구는요, 줄곧 호우커, 호적이 없는 상태여서 학교에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리군의 사연이 한 기자의 취재로 기사화되었고 리군의 사연을 들은 현지 당국과 주변인들의 도움이 이어졌는데요. 행정기관은 리군이 사립아동복지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요. 인근 초등학교 이사장님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이웃 사람들은 앞다퉈 리군에게 옷과 음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군의 사연을 접한 인근 학원 원장이 리군의 생일 파티를 처음으로 열어줘 리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일 파티도 즐겼다고 해요. 미군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다오분들 진짜 멋진데요. 그렇죠? 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두 분 대학교에서 성적이 어떠셨나요?
저 말씀드릴까요? 진짜로? 2.2였습니다. 네. 4점 만점에.
마지막 성적이.
네. 보통 누군가 들으면 시력인 줄 알아요. 제 성적을요. 네.
시력은 참 좋았네요.
네. 2.0에서 2.2였으니까요. 네.
성적을 꼭 그렇게 밝힐 필요는 없었는데 네. 밝혔습니다. 역시 개그맨이었고요. 저는 유일하게 가장 성적이 좋았던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 얘기는 왜 물어보셨어요?
한 중국 대학교에서 낸 시험 문제가 정말 황당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 소식이 전해져 한바탕 찬반 의견이 대립하였는데요. 이 소식을 지금 전해드릴게요.
네.
한 학기 성적에 무려 30%를 차지할 만큼 이 문제는요,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 문제로 장학금을 받느냐, 마느냐, 혹은 과에서 1등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30% 정도라면은 그 정말 분명 엄청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수천성 사천 문호화 전매 직업학교에 다니는 왕 씨는 며칠 시험 때문에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당일 왕 씨는 하나라도 놓치세라 열심히 단어를 외웠는데요. 그런데 시험 문제지를 받은 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교수 7명의 사진과 그 밑에 각각 빈칸을 만들어 교수 7명의 이름을 쓰는 게 문제였거든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틀릴 경우 한 학기 총점에서 41점이 감점되는 총점에 30%를 차지하는 문제라니 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뭔가 그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출제한 걸까요?
네, 학교 측은요. 학생들이 학업에 임하는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지, 커리큘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고안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릴 경우 41점이 감점되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시험 문제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쓸데없는 시험이다라는 비난과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교수 이름도 제대로 알 리가 없다. 충분히 출제할 만한 문제다. 교수 이름을 기억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존중의 방식이다라는 긍정론이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씨?
글쎄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들어가야지만 교수의 이름을 기억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네. 대출을 하게 되면 이름을 또 기억 못하겠죠, 그렇죠?
네.
대리 출석을 하게 되면.
알파고 통신원 오늘 소식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유익한 소식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친.
네. 자, 그럼 이번엔 홍콩 연결해볼까요?
현재 홍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리어차이나의 든든한 통신원이죠. 오늘 홍차 김윤선 통신원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 김윤선입니다.
정말 힐링되는 목소리예요. 네.
네. 힐링 목소리 오늘 준비한 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 한국에서 미세먼지와 또 황사까지 겹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시잖아요.
네.
얼마 전 서울시의 한 조사 발표를 보니까 미세먼지 원인의 50%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기가 깨끗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중국이 최근 대기 정화를 위해 특별한 공기 청정기를 선보였다고 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중국이 그 대기 오염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공기 청정기 요거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어떤 공기청정인지 그렇죠. 궁금해요.
네, 항상 느끼지만 중국은 일단 단위나 규모로 그 압도를 하는데요. 물론 땅이 넓어서 그런 거고요. 이번 소식도 아마 그 크기가 화제가 되는 건데요.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청정기가 세워져 화제인데요. 스모그 제거탑이라 불리는 이 공기청정기는 그 높이가 100m 정도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얘기 들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동 중이네요. 그렇죠? 공기청정기 높이가 100m라고 하는데 어떤 시설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탑 높이만 100m가량 되고요. 탑 아래 온실 정화 시설 장치는 축구장 크기의 반 정도 되고요. 특수 유리로 덮여 있다는 구조예요. 중국 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가 그 2015년 건설해서 최근에서야 그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유리에 설치된 공기 흡입구로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이고 정화를 거친 후 탑을 통해 깨끗한 공기가 배출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태양열을 이용한 대류작용을 이용한 원리이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공기청정기 가동 이후에 실제로 주변의 초미세먼지가 15% 감소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의 영향을 받는 넓이가 여의도의 3.5배, 한 10제곱킬로미터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죠. 예.
중국에서 이거 한 몇천 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돼요. 네.
중국의 공기가 좀 좋아져야지 또 우리나라 넘어오는 공기가 좀 좋아지잖아요. 요즘처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좀 고생을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네, 정말 그렇고요. 그 현재 이 공기청정기로 대기의 질 개선 효과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3월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그 저 역시도 큰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 과학원은 우리 휘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대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더 큰 높이 500m 크기의 스모그 제거탑을 만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공기 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홍콩 관련 소식도 준비해 주셨죠?
네, 짧게 하나 준비했는데요. 최근 홍콩 여자와 중국 본토 남자의 결혼 비율이 지난 30년 동안 무려 11배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홍콩 여자들이 문화나 환경 차이로 실은 중국 본토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기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또 홍콩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 본토 남자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또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홍콩 여자와 중국 본토 남자가 결혼을 하면요. 주로 어디에서 네. 살지 굉장히 궁금해요. 중국 아니면 홍콩 어디에 살죠?
네. 네? 결혼 초니까 아주 아껴야 되니까.
네.
실은 예, 아낄 수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좋겠죠. 근데 결혼 후 그래서 네, 원룸도.
원룸? 아낄 수 있잖아요, 원룸. 네.
그렇죠. 그런데 중국과 홍콩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생활비 지출이 낮고 또 주거공간이 넓은 광저우나 선전 등 홍콩과 인접한 광동 지역에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 중국과 홍콩을 오갈 수 있는 교통이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로도 중국에서 또 홍콩에서 서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양쪽에 주거지를 두고 또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홍콩에서 이제 돈을 벌고 중국에서 살면 정말 네. 최고일 것 같네요.
네, 좀 편안하겠죠.
그러면 네. 정말 네, 가장 좋은 네. 그런 환경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네. 소식 잘 들었고요. 홍차 통신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짜이젠.
네, 짜이젠.
짜이젠. 네. 핫한 중국 소식 들었으니까요. 이제 중국 여행 떠나볼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신나는 중국 여행 떠나볼게요.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Kissing You.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윤의 신서유기
신시여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리아오 채나의 귀여운 여행 요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행 작가 우리 전명윤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여행 요정이라는 말 때문에 드디어 오늘 면도라고 왔습니다. 네.
어디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수염 이쪽에 네. 케이크 묻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왼쪽에.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지저분해서. 네.
아니 근데 우리 전명윤 씨가 보면은 그래도 항상 깔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목욕 자주 하시죠?
보육은 자주. 머릿결은 좋잖아요.
네, 그럼요. 네. 머리만 보면 알고 알 수 있거든요.
아, 머릿결 보니까 진짜 좋네요.
완전 찰랑찰랑해요.
네, 네, 몰랐는데. 네. 만져보세요. 자세히 봐야 이쁘네요. 네.
비슷하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 얘기 왜 했냐면 정말 춥거든요, 지금.
네, 그죠? 그렇죠.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항상 이렇게 깔끔함을 유지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목욕을 좋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도 아마 이 목욕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약간 상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끌어봤습니다. 네. 오늘 어디로 갈지 궁금한데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휘센도밍고스 어디 있나요? 이저이널.
도밍고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휘슨 도밍고스. 내 친구 이소룡이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소개해줘서 오긴 왔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저기요!
왜 그러세요?
여기가 대단한 곳이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긴 어디예요. 대단한 진시 황제가 사는 곳이죠. 평생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어찌나 성화인지. 아휴, 불로 초가지러 가는 길이니까 비켜요. 어서.
진시황? 진시황은 누구죠? 저 실례합니다. 진시황이라고 아세요?
진시황은 모르겠고 내 사랑 당나라 한종은 알아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목욕탕 가는 길이니까 좀 비켜줄래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도시 이름이 뭔지만 알려주세요.
잘 들어요. 시안. 시안. 그럼 난 이만 목욕, take a shower. 아무리 추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시황, 당나라 현종? 뭔가 왕들이 사는 나라인 것 같긴 한데 시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 귀여운 여인요정 판타존,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오늘은 시안이네요, 시안. 그렇죠. 네. 네, 중국 지도로 봐서는 시안의 위치는 어디에 있죠?
중서부라고 보셔야죠.
중서부.
예, 예.
네. 중서부라고 그러면 어느 도시 옆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아, 지금 안한 도시인데.
네.
로양이라고.
네.
아, 소림사에서. 네. 3시간 버스로.
소림사에서 3시간. 예. 네.
소림사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뭔가 시안, 만만하죠.
예. 좋아요. 그리고 시안하면 생각나는 게딱 있어요. 그렇죠. 병마용.
아,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곳이죠.
그렇죠. 시안하면 거의 병마용이죠.
진시황릉이 있는 곳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중국을 통일한 이제 시황제의 진나라의 수도였던 곳이고요.
네.
심지어 여기는 도시 역사가 한 3000년 돼요.
3000년.
예. 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인 1500년을 어떤 왕조의 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수도였던 나라. 이건 거의 되게 드물거든요, 세계사적으로도.
어떤 왕조일까요?
그러니까 뭐 초창기 따지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당나라,
이렇게 합치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수도일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문명 자체가 지금은 이제 동해안 위주의 중국 동해안 도시들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중국은 이제 황하 문명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일대에서 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나라라고 하는 곳들. 양서우 문화 같은 것들이 다 시안 주변에 있는 지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문명의 실질적인 요람 같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문명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서 지금의 중국이 된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요람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흔히 중국 하면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이 좀 이렇게 수도이고 대도시였는데 그때 당시는 서쪽이 수도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최초의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발생지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강이 있었고 큰 강이 있었고 범람원 형성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들은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는 유랑 생활에 떠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다 농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한 곳에 정주해서 살게 됐고 도시를 만든 국가가 생겼는데 이 초창기 농사라는 거는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논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강 옆에서 강에 나오는 물을 취수해서 농사를 짓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물이 제일 중요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황하 문명 딱 하면 이제 일단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네. 아니 지금 그럼 시안을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지금 뭐 직항이 있나요?
지금 비행기도 있고요.
아, 하루에 뭐 시간대가 뭐
한편 정도.
한편 정도.
예.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좀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삼성이 여기다 지금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서 시안의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죠. 한국 사람한테 경제적으로도.
삼성이 시안의 공장을 만들
만들만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서부 대개발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중국의 발전은 동쪽 동해안 지역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가 동서 지역의 빈부격차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2008년에 나온 그 농촌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는 금서로 만든 책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동부와 서부 간의 소득 차가 5대 1 정도가 난대요.
네.
그러니까 다섯 배 잘 사는 거예요, 동부가.
네.
그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는 생산 공장들이나 이런 생산 기지들을 서쪽으로 옮기면서 서쪽을 개발하겠다는 게 중국의 서부 대개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데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시안과 사천성의 이제 청두 같은 네. 두 개가 서부 대개발의 중심 도시로 확장이 됐어요.
아, 지금 네, 최근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청년들이 살 수가 없다.
네, 뭐 그 네. 상하이가 뭐 지금 서울 강남 집값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더 비싸죠.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그 청년들이나 청년 창업가들이 시안으로 되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시안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젊은이들의 도시로 또 뜨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도 저희가 찍고 가면 재밌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역사 유적지로 시안이 되게 뜨고 있는데 네. 그 외에 되게 젊은 도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맥주집도 많고 막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리고 또 도시 차원에서 주는 혜택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젊은 네.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도 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안 쪽이 호적이 좀 오픈돼 있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이 호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혜택이니까. 네.
호적이 오픈돼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근데 상하이 편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내가 만약에 상하이 사는 사람인데 뭐 아버지 때부터 살았어요.
네.
그럼 상하이 호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국에는 수많은 농민공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시골에 살다가 상하이 와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상하이 호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국은 이 호적이 그 도시에 있는 호적이 있어야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대 보험.
네.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내가 상하이 호적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값이 싼데 오히려 가난한 농민공들은 아. 예, 산재가 아닌 이상은 그런 의료 혜택 같은 경우도 좀 차별적으로
우리랑은 좀 틀리네요.
거죠.
우리는 그 전국에 어떤 병을 가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그렇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욱더 좀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
그게 이제 1950년대 말에 이제 마오쩌둥이 인민공사라고 해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한동안 가정을 모두 분해시킨 상태에서 인민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집단농장에 사람을 수용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집단농장에서 탈출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거주 이전을 막으려고 만든 게 호적제예요.
네.
원래 시작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아, 하지만 시야는 그게 오픈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이제 인구를 좀 흡수하기 위해서
네.
이제 좀 호적 그 취득을 쉽게 해줬죠.
네. 그럼 이런 시안이 관광으로서도 좀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은 뭐 1500년 동안의 수도였다라면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안은 분위기? 그냥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주 같은데요. 개발을 되게 힘들죠. 개발하기가. 그래서 네. 9시간은.
땅 파면 뭐가 나와. 돈 될 만한 것들이 나오나 보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또 아까 그러니까 꽁트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가 뭐 병마용 징시 황릉이 있다 했는데 우리 지금 이건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판타전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처음 시안에 갔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처음 시안에 갔을 때?
도착했다. 시안. 아, 어떤 곳이지?
그 시안이 과거에 네. 이름이 장안이에요.
장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안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날의 수도를 장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휘순 씨가 만약에 유튜브 막에 술 먹고 막 이제 주정을 부리는 막 이제 상면을 누가 찍었어요.
네.
근데 유튜브 200만 조회를 올린 거예요.
네.
수치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박희순 그 사람 유튜브 그거 장안의 화제야. 그 장안이에요.
수원에도 장안문이
우리는 거기도 장안문이 있죠.
장안문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장안의 화제인가요?
그것도 장안이죠.
장안의
베이징
화제.
자금성 앞에 있는 네. 장안대가라고 칭안다제라는 큰 길이 있죠. 그 장안이에요.
아니, 수원에 장안대학교가 있거든요.
네.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으면은 장안은 그냥 동아시아에서 이꼴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장안의 화제란 말을
수도의
하죠.
수도의 화제.
아. 아니 서울에서 화제. 사고를 쳤는데 왜 장안의 화제겠어요?
그 말이 그 장안인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안인 거예요.
이게 시안이다.
네. 네.
여러분 2차 수준이 이렇습니다.
자,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던 그 장안. 네. 장안의 화제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려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딱 내려서 주변에 뭐 숙소를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막상 가셨을 땐?
숙소는 언제나 그 중국은 역 앞에 많은 숙소들이 있지요.
아, 역 앞에 숙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금 뭐 이제 뭐 씨땡땡이나 이런 이제 여행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면은.
아, 몇 년도에 시안을 가신 거예요?
저 처음 간 건 2001년?
2001년 당시에는 네. 어떤 뭐 예약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좀
그런 거 전혀 없죠.
없었어요.
그럼 가면 이제 역 앞에 이제 주요 숙소들이 좀 싼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역 앞에 좀 약간 그 호객행위 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렇죠. 호객하는 데 네. 죽어도 안 가고 한자를 읽을 줄 알면은 이제 호텔 앞에 빨간색 천에 노란 글자로 특가 보통 간 120원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 네.
그럼 이제 그걸 쫄래쫄래쫄래 가죠. 그럼 리세션 가가지고 얼마야 그러면은 쓱 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게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 200원 그래요 그러면은 야 저거 120원이라며 보고 왔어 그러면 너 한자 읽을 줄 아니? 이러면서 120원 해주죠.
아, 진짜? 네. 보통 120원 써놓고 가면 120원짜리 방이 없네요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죠.
300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중국은 이제 그 보통 방 간이라고 이제 방을 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방자도 쓰고
네.
그게 이른바 규격화가 돼가지고요.
네.
그 정도 그냥 보통 방 정도면은 잘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보통 방이란 방 이름을 쓰려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어야 되고
네.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되고 뭐 이게 딱 규격화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경제 방이라고 쓴 방은 좀 힘든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방 같은 경우는 머물만 하죠.
그러면, 네.
그렇군요. 아 시안 일단 도착했을 때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딘가요? 지금 판타지원의 입장에서 시안 여행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도 뭐 이제 일단은 아 저는 박물관을 먼저 가는 편인데.
아 그래요? 보통 가면은 그 도시에.
예, 예. 근데 시안은 이제 중국 4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안 박물관이라고.
중국 4대 박물관.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국가 박물관하고
네.
상하이 박물관,
네.
그리고 시안 박물관,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꼭 늘 이제 엇갈려요, 주장이.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할 란저우 박물관을 네 번째로 치는데.
네.
그러니까 시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갔을 때 박물관을 새로 져 가지고서 이렇게 근처에 딱 가면 RFID가 작동해가지고서 불이 켜지고 막 이런 첨단 시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유물들도 일단 뭐 당나라 때의 당삼체 같은 혹은 이제 그 병마용이라는 게 흑인형이잖아요.
네.
그런 토용 같은 것들도 되게 좀 화려하고 볼만했죠, 진짜.
아니 좀 역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가도 어떤 그 박물관에서 그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나요?
그게 그 중국은 이제 박물관에 캡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니면은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예, 병마용 가세요 그냥.
아 그래요.
예, 또 시안은 관광객은 병마용이죠.
병마용.
저야 일하러 갔으니까 박물관에서 놀고 있는 건데.
뭐 그냥 일반 뭐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은 박물관보다는 병마용을 가라.
예,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누구나 아는 곳이기도 하고. 네, 뭐 병마용의 발견 얘기 이런 건 많이 했죠.
네네.
그런 건 넘어가고. 예. 네.
아무래도 눈으로 보여지는 게 이렇게 큰 것이 병마용이죠, 그렇죠?
그쵸.
확 놀라움이 느껴지는.
사람을 일단 크면 이제 위협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마용 얘기는요, 저희가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우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네. 네, 그럼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갈게요. 정수문이 부릅니다. 간신 신상 감정 선상.
여러분은 지금 EBS FM 니아우 차이나 여행작가 우리 전명윤 씨와 우리 중국 시안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갔을 때 난 박물관을 보는 편이다. 근데 저도 요즘 여행 많이 하면서 그리고 여행 다니신 분은 얘기 들으면서 박물관을 처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박물관 이름이 뭐예요, 정확히?
시안 박물관.
시안 박물관.
그다음에 예. 비린 박물관이라고 비석만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아, 비석만 모아놓으면 좀 약간.
그러니까 무덤비석 말고.
네. 저 그거 생각했어요.
그거 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공제의 논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왜 그걸 돌에다가 경전을 새기냐면은 나무나 종이는 금방 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에 새긴다는 거는 이 말은 영원 무궁하게 후세로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논어 같은 걸 막 돌에다 새겨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인상적인 거로는 네스토리우스파라고
네.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 일파가 있거든요.
네.
이 기독교 일파가 당나라 때까지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 옛날에.
아, 그 옛날에?
1500년 전에. 그래서 경교가 어떻게 당나라에 선교를 했는지를 기록해놓은 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들이 또 들어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중국화된 거죠. 다.
네.
또 자기들.
중국 비석을. 서쪽 지역은 굉장히 좀, 좀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무언가가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개척된 도시기도 하고
네.
실크로드의 전성기를 다 장안이 수도였을 때
네.
중국 광조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전성기 때는 뭐 당나라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막 몇만 명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중국 역사상.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낙타 같은 것도 아주 흔했고 그
네.
당시에는. 네, 뭐 이슬람교, 기독교.
우리나라보다는 좀 서양 문물이 좀 빨리 들어왔네요, 중국이요.
아, 그건 비교가 안 되죠.
네. 네.
이 비림 박물관을 가면은 역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 박물관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네. 하루 잡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이 박물관 말고?
박물관 말고 이제 네. 병마용 얘기를 살짝 하면은. 네. 그러니까 병마용은 대단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딴 얘기 많이 하셨다니까 네. 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흑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마용이란 게 뭐냐면은 흙을 구워서 만든 인형이에요. 나차사같이.
근데 그게 개수가 엄청나죠.
7천 개가 나왔죠. 지금까지 나온 것만.
7천 개.
다 얼굴 제각각이고. 네. 지금 연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레고 블럭처럼 네. 몸 블럭, 어깨 블럭, 팔 블럭을 따로 구워낸 다음에 조립을 했대요.
아니 근데 그게 크기가 사람만한 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크기죠.
네.
사람의 얼굴은 크게 지금 연구 결과하면 8개의 판형으로 떴대요. 그러니까 병마용 얼굴이 다 다르다 그러는데 다 다르진 않고 8개의 모델을 뜬 다음에 어떤 모델은 수염을 붙이고 어떤 모델은 턱수염만 붙이고 이래가지고
네.
8개 얼굴이 수염의 조합에 따라서 그 모자의 방향 그 스타일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니, 얼굴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게 정말 그 옛날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그게 좀 놀라워요.
그게 진시황이 무덤을 만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아름다운 큰 무덤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내 무덤을 만든 왕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왕조가 멸망했을 때 내 무덤을 누가 도굴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네.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도 무덤을 만들고 나서 자기 무덤의 위치를 숨겨요.
오.
그리고 이제 무덤에 공사했던 사람들도 위치를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다 죽였다는
기록이
있죠.
아,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정말 무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창기 날았나 봐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네. 사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곧 망하거든요. 이세 네. 황제 호해 때.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유방과 한우의 초한지의 부대가 펼쳐져요.
네.
근데 항우는 당시 진시황의 무덤을 도굴을 해요. 그래가지고 금은보석을 찾으려고 했다가
네.
이제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진시황 무덤에는 자동 화살 발사 장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죠.
뭔가 도굴을 막기 위해서. 뭔가 중국 영화에서 본 것 같아.
그 되게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죠, 그래서.
네, 열면은 다다다닥 나오는 게.
인디아나 존스 네. 같은 데 나오는
네, 거.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우는 이제 도굴은 실패했고요.
네.
그러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잊혀져요.
네.
그래가지고 잊혀져가지고서 그냥 여산쯤에 진시황의 무덤이 있다더라는 얘기만 있지 누구도 파볼 생각 안 했는데
네.
우연히 우물을 파다가
네.
중국에서
네.
이제 70년대 우물을 파다가 뭐 갑자기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처음 이게 뭐지? 했는데 마침 그 우물을 파던 사람 중에 고고하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중국 정부에 신고를 하고 거기를 발굴하니까 거기서 이제 병마용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1970년대인가요?
예.
야,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진짜.
74년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병마용은 진시황릉으로 가는 초입이에요. 무덤 가기 전에 군대가 쫙 있는 거죠, 그냥.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묻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진시황릉 위치도 위치는 지금 대충 아는데 발굴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발굴을 했을 때 훼손 가능성. 그러니까 고고학이 좀 더 발달해서 훼손의 우려가 없을 때 발굴을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맞는 입장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발굴된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데
네.
지하에 있던 이제 그 부장재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산소에 노출되면서 산화돼요.
다 삭죠.
사가 버려요.
네.
근데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되게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네.
이걸 갖다가 밀봉해가지고 밀폐시킬 수 있는 기술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발굴을 해가지고서
네.
많이 부식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진시황릉 같은 경우는 일단 부장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발굴할 만한 국가 단위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간만 잡고 있는 거죠.
아, 궁금하다. 안에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궁금해요. 그냥 상상의 나래요.
사마천 사기 보면 막 그러잖아요. 고래 기름으로 탄 등불이 있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맞아요. 뭐 그런 거 네.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수은의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다 빠지면 다 죽고 뭐
네,
이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이 라디오로 이걸 듣고 만약에 이 시안을 딱 방문했을 때 그 병마용을 딱 봤을 때 그 장엄함과 어떤 그런 느낌을 아, 청취자분들이 빨리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어떻게 보면 싶고. 상상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상상이 더 이뻐요.
맞아요.
네.
그 병마용과 그 진시황릉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양귀비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꽁트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양귀비가 유독 목욕을 좋아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양귀비가 목욕하던 이제 화청지라는 곳이 네네. 온천으로 지금 남아있죠.
네. 우리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나요?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유료 온천으로 하는 구역이 있는데 네. 중국분들은 온천보다 그물을 마시는 걸 좋아해요.
온천보다요?
그 중국분들의 믿음에 의하면은 아, 그 양귀비랑 단형종이 그 네. 맞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단현종이 원래 전직 시아버지고요. 네. 양귀비가 며느리예요. 전직.
이건 좀 약간
아주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니었나요?
네. 단현종이 원래 18번째 아들의 부인이었는데 양귀비가 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술을 쓰죠. 네. 그래서 아들과 양귀비를 이혼시킨 다음에 네. 양귀비를 잠시 절에 출가시켜요. 네. 그럼 자유로운 신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아들이는.
야,
네, 방법을 쓰죠.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럼 나이 차이가 꽤 있는 커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네. 그 화청지의 온천물이다. 그래서 남성이 마시면 스태미너에 좋고 네. 여성이 마시면 피부에 좋다고 중국 분들이 믿어요. 결국 화청지를 가면은 목욕하는 사람보다 물을 마시는 사람이 더 많아요.
원래 목욕하는 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온천수로 나오는 건데 그걸 네, 마신다는 거죠.
네. 아, 중국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양귀비가 이 목욕이 반신욕을 좀 이렇게 나는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양귀비가. 원래 반신욕이 좀 건강이 좀 좋지 않나요?
그건 요즘 이제 나온 결과들이고.
혈액순환 이런 거.
가면 해당탕이라고 이제 양귀비 전용 목욕탕이 있는데. 네. 그냥 반신욕보다는 게 몸을 푹 담글 수 있는.
푹 담고. 네. 네. 때를 밀었나요, 양귀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맺어진 커플인데. 네. 양귀비 그 당현종한테는 3,000명의 이쁜 후궁이 있었대요.
당현종이 네. 좀 여색을 밝혔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물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후궁 3,000명에다가 거기 또 양귀비까지.
예. 후궁 3,000명 중에 유일하게 마음을 준 건 양귀비밖에 없었다. 아. 라고 백거이의 장한가에 써 있죠.
돋보이는 외모였구나.
근데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양귀비는 네. 되게
통통한
몸이라고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양귀비를 시기했던 이제 또 다른 후궁이 양귀비를 욕한 말은 네. 살찐 돼지 X라고 욕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약간 통통한 그런 스타일인데.
예, 그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조금 뭐 그런 분들 좋아하는 분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게 또 어떤 미의 기준이 됐을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혼자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되게 심했대요. 네. 그러니까 둘이 싸워요. 네.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친정으로. 쫓겨났는데 이게 막 당현종도 그 이후부터 막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막 슬퍼하고 그러다
양귀비
보니까
때문에.
환관 고력사가 머리를 굴리죠. 네. 양귀비를 화청지에서 목욕을 시킨 다음에 네. 당현종에게 폐하 지금 빨리 화청지를 가보셔야 될 일이 있다고 스케줄을 바꿔요. 네. 그래서 당현종이 딱 물고 들어가는데 마침 양귀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딱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어머나 하면서 네. 갑자기 이렇게 막 당현종 분노가 풀어지고 불그스름해지면서 이제 둘이 다시 맺어졌다는 역시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화청지입니다.
역시 남자들은요 여자의 미소 하나에 다 풀려요. 눈 녹듯이.
그렇죠.
네.
양귀비는 얘기는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또 실컷 여행을 했잖아요. 여행도 얘기하고 여인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먹을 타임이죠.
이제 먹을 타임이죠.
뭘 먹어야 되죠, 시안에서 우리가? 뭘 먹어봐야 돼요?
일단은 뭐 이제 양귀비가 먹던 요리는 없어요. 네. 이제 뭐 그게 고대의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볶음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리가 그냥 뭐 이제 물에 찌고 뭐 삶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아마 여기 시안을 좀 했으면은 만두 얘기는 많이 했죠.
만두 얘기는 뭐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다뤘죠.
예, 네. 그러면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일단 시안에서 먹는 요리 중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양로 빠오모라는 요리가 있어요.
양로
빠오모.
양고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이제 시안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를 믿는 회족들의 인구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요리들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중국식 이슬람 요리요. 양로 빵은 뭐냐면은 딱 시키면은 대접이 나와요.
대접에
빵이 두 덩어리가 나와요. 이게 뭐지?라고 하면 옆에 중국인을 보면은 빵을 막 뜯어요. 네. 그럼 정원이 와서 얘기해요. 빨리 뜯으라고. 네. 그러니까 빵을 일단 뜯어요. 되게 수제비 뜯듯이. 근데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빵을 뜯는 거예요.
빵을 뜯어서.
뜯어 가지고서 그릇을 이렇게 주면은 네. 점원이 가서 양고기 국물하고 고기를 얹어가지고 내와요. 그럼 이 빵에 고기 국물이 딱 스며들면서 약간 수제비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꼬들꼬들해 먹는 분은 바로 드시고 네. 좀 푹 퍼지게 먹는 분들은 한 2, 3분 놔뒀다가 이제 드시거든요. 요게 시안에서 먹는 약간 좀 전통 요리 중에 하나죠.
우리의 입맛에 좀 맞나요?
국물이 양고기 국물인데 냄새는 크게 안 나요. 네. 향신료를 좀 많이 넣어서 냄새가 안 나는 네. 편인데 약간 향신료 맛이 나는 설렁탕에 네. 수제비를 떼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다 고수 넣어 먹나요?
고수는 이제 따로 주죠. 근데 이제 안 넣어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근데 뭐 이제 그냥 이제 뭐 로컬 식당 가면 그냥 확 뿌려주겠죠. 네. 그럼 이제 한국 사람 이제 뿌야오 샹차이 딱 하고서 먹어야죠.
뿌야오 샹차이.
네. 네.
식감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파스타 그 소스에 이렇게 빵 적셔가지고 먹는 그 느낌으로
그 느낌이죠.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마장렁피라고 이제 그 무슬림이 먹는 이제 비빔면인데
비빔면.
네. 그 수타면인데. 우동보다 조금 더 굵게 뽑아요, 수타면을.
수타면인데?
되게 쫀득쫀득해요. 네네네. 면이 굵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고추기름하고 마장, 깨장을 넣어가지고서 비벼먹는 거거든요. 고소하면서 매콤한데, 이게 중독성이 또 상당히 강하죠.
지금 우리가 시안을 여행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견적, 며칠 잡으면 되겠냐?
견적 좀 뽑아달라고. 네, 며칠 가는데, 어떤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냐고 이거 좀. 네.
시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공 네. 가격이에요.
항공 가격.
항공료가 40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왕복으로. 네. 40만 원 이상이면 보통 이제 동남아도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네. 생각보다 중국 치고는요 좀 비싼 항공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첫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마일리지가 있으면은 네. 이때 중국으로 마일리지 쓰면 마일리지가 제일 싸거든요.
네.
근데 시안까지 갈 수 있어요 중국이니까. 네. 그렇게 가는 게 좀. 효율적이죠.
마일리지가
마일리지 있으신 분들은
마일리지 좀 써라.
3만이면 되니까.
3만이면 되니까.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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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여행 일자는 시안만 본다고 하면 2박 3일 3박 4일은 볼 수 있는데 네. 시안이 주변에 볼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안 주변이 또 그냥 거대한 박물관이에요. 이를테면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한무제 무덤도 있고요.
네.
네, 법문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법문사랑 불교 사찰인데 여기가 원래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던 데거든요. 네, 80년대에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요.
네.
중국 정부에서 수복을 하려고 이제 다시 탑을 지으려고 뒤지다 보니까 이 지하에서 궁전이 발견된 거예요. 소위 황금 궁전이라고 하는.
네.
근데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 어마어마해요. 한나라 시대 때 유물들인데 한 당나라 시대 유물들인데 네. 네. 그래서 이 유물들이 지금 탑은 복원돼 있고 지하 박물 궁전은 볼 수가 있죠.
네.
여기는 진짜 인상적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시안 얘기를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걸 두 번을 나눠서 할 걸 그랬어요.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네. 양귀비 얘기도 하고 싶어.
판타전. 네.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판타전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로 시안은 딱 마무리되는데. 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작가님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재미있는 또 여행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하오 차이나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어블 종합 비타민
원료유기 건강한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맛있는 중국어 학원에서 어린이 중국어 교재
큐어실드에서 머릿결에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헤어실드 헤어팩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 겔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대학로 아트포레스트에서 열리는 연극이죠. 라이어 1탄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끝곡 들려드릴게요. 김동률이 부르는 닭장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아오 차이나 DJ 박희순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여!